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폐증은 뇌신경계 발달 장애 하나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대인 관계를 피하고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간혹은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옥시토신이 자폐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초원에 사는 작은 들쥐를 관찰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들쥐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관계를 증진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사는 들쥐들에게 옥시토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혼자 사는 들쥐들에게서는 호르몬 양이 적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자주 홀로 지내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아에게 옥시토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연구에서 8살에서 16살 반 사이 나이에 이른 자폐아 17명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중간 단계부터 고기능성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연구 대상 자폐아 가운데 반을 뽑아서 이들의 코 속에 옥시토신 호르몬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생리적 효과가 전혀 없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다음 과학자들은 이들의 뇌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호르몬을 투여한 아이들의 경우 보상이나 감정과 연관이 있지만 전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뇌 부위가 기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호르몬을 투여한 자폐아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자극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변형발달뇌과학센터의 책임자로 이 연구를 이끈 케빈 펠프리 씨는 옥시토신의 장기 투여가 자폐아들의 증세를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타인과 눈 맞춤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연결됐으면 해요. 또 대인관계의 미묘한 특성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관심을 더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폐아와 자폐아를 가진 부모에게 각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인 어치브 비안드의 지나 발론 씨는 이와 관련해 특히 자폐아 부모들의 성향을 지적합니다.
And I think that not to blame the parents.
제가 부모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은 되게 빠른 결과를 원하세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폐를 빨리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펠프리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옥시토신 장기 투여가 자폐아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자폐아에게 주는 긍정적인 혜택에 관한 논문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렸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 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요즘 흔해진 극단적인 기후와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는 북극이 급속하게 따뜻해지는 현상이 북반구의 기후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극 주변의 얼음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기상과학자 제니퍼 프랜시스 씨는 얼음 두께가 더 많이 얇아졌다고 설명합니다.
And then if you take into account the thickness as well,
해상에 있는 얼음의 두께는 기존 용적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예요.
네, 지난 8일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미국의 지난달 7월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르데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도로와 가옥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공항과 항구도 폐쇄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북반구는 믿을 수 없는 기상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왔고 동아시아 등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준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과학자가 북극 얼음과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 연관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의 프랜시스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기상 정보와 북쪽 위도에 있는 지방의 적설량, 그리고 북극 얼음의 측정치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What we found was when there was less ice or less snow in any given year.
특정한 해의 여름에 북극 주변에 눈이나 얼음이 적었으면 북반구에 대개 폭염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랜시스 씨는 얼음과 눈이 사라지면 높은 고도에 있는 바람으로 북반구 기후의 중요한 제트기류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과 온난한 지역의 기온차로 생기는데요. 기온차가 커질수록 제트기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북극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제트기류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러커스 대학교의 제니퍼 프랜시스 씨는 설명합니다.
If we warm the Arctic faster, then
인간이 북극 기온을 급격하게 올려버려서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제트기류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제트기류는 굽이쳐 흐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제트기류가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 이변을 불러온다고 프랜시스 씨는 주장합니다.
As these waves get larger, they tend to move more slowly from west to east.
제트기류는 원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빨리 흐르는데 굽이쳐 흐르는 정도가 커질수록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지상에 만들어내는 기후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해지는 거죠.
또 제트기류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폭염과 추위 그리고 폭우가 오래가는 현상도 생깁니다. 하지만 영국 엑시터 대학교의 기후학자 제임스 스크린 씨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너무 약합니다.
스크린 씨는 또 러커스 대학교 과학자들의 연구가 수학적 방법을 가지고 북극 얼음의 손실량과 폭염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산된 몇몇 지역만 다뤘다고 지적합니다.
Which implies either that the relationship is quite weak.
북극 얼음의 손실량과 폭염 빈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아예 관계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씨는 북극 얼음이 녹는 현상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It's a hot topic, but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논란이 많은 주제로 해야 할 연구가 아직 많습니다. 북극 얼음이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연구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늘면 늘수록 북극 얼음이 더 많이 녹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 헬기로 상품을 배달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무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기는 작은 헬기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이 무인 헬기는 날개가 8개 달려 있어서 옵토콥터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옵토콥터는 무게가 2.26kg 이하의 물건을 이륙지를 중심으로 반경 약 16km까지 배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벌써 민간 부분에서 이런 무인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미국 내 관련 업계는 민간 무인기 종류를 비행 고도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고도 122m 이하를 날아다니면 소형, 다음 5,500m 이하는 중형, 그리고 상승 가능한 고도가 18,000m 이상이면 대형으로 칩니다. 소형 무인기는 대개 연구조사, 산불 감시, 그리고 범죄 현장을 감시하는 데 쓰고요. 중형은 국경 감시 용도로, 마지막으로 대형은 미국 항공우주국 같은 데서 대기 관찰용으로 씁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운용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인가요?
네, 먼저 기술적인 면을 보면 아무리 사람이 직접 타지 않는 무인기라도 결국 먼 지상이나 해상에서 사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몰던 무인기를 해킹으로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심각한데요. 고성능 카메라를 단 값싼 소형 무인기가 대중화되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인기와 관련된 과학상식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내 민간 무인기 시장은 2013년 현재 약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이 되면 무려 64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인기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무인기 관련 신규 일자리는 10만 개가량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